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씀이 현실보다 더 가깝다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이라는 게 뉘앙스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보다 더 가깝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읽고 싶으세요? 어떻게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절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은 율법 준수에 대한 모세의 짧은 설명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가르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신명기 율법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복과 저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지 않겠지만 30장도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내게 지금까지 언급한 진술한 복과 저주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을 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보라, 주목,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내 앞에 면전에 두었다. 이 얘기는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구절절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받을 거냐, 무시할 거냐, 이 선택이 남은 거겠죠. 그래서 선택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 해석을 짧게 붙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지키기에 막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것을 손에 쥘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라는 부정사를 두 번이나 반복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 고별 설교를 우리가 육성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유추해 보건대 아마 모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세게 말했을 것 같아요.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지도 않다. 이렇게 강조해서 세게 크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이죠. 시내산이 아니에요. 지금 모압 평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교육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율법 준수, 율법을 따르는 삶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중에는 당연하죠. 당연히 말씀이 현실보다 더 가깝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말씀이 현실보다 더 가까울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처럼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모세가 그들에게 굳이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지 않다는 거죠. 만일 하늘에 있다면 누군가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아서 내려와 전달해줘야 했을 겁니다.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알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있죠? 그가 이집트에서 배웠던 계율들을 연구하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수많은 지식들을 집대성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까? 그의 필생의 역작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신의 산을 올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신의 산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전수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어서 한 번 더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고대인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다에는 끝이 있고 그래서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편에 있다면, 바다 끝에 있다면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설득을 하겠다는 거죠. 출애굽 2세대들을.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과연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의 말에 동의했을까? 과연 모세가 이렇게 말씀할 때 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이렇게 동의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이 불현듯 생겼습니다. 물론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어떤 신들처럼 인간에게 거의 수행 불가능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수행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고 그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님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과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따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남녀노소 누구나 다, 심지어 그들을 섬기는 하인들 종들에게도, 또 그들을 따라 나온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공유하셨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1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인정합니다. 아마 당시에 출애굽 2세대들 중에 모세의 설득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현실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건 잘 알지만 그것을 내가 현실에서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고귀하고 귀중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괴리감이 참 큽니다.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 있었겠죠. 그들이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에서 거듭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두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1년 가까이 성막을 짓고 또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요. 근데 출발하고 3일 만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바로 코앞이에요.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이후에 레위 자손의 지휘관들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에요. 다 텄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뭔데, 당신 말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지금 이게 뭐냐, 책임져라.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책임져라.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다 텄어요. 이런 실패가 겹치고 겹치니까 이 패배감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커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걸 모를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그걸 다 지켜봤어요. 모세도 초반에는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들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도무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울고불고 하소연했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세는 다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광야를 지나온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에게서 먼 것도 아니다.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서 매우 가깝다, 너무 가깝다, 이미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아, 너희는, 당신들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격려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고, 주여, 저도 어제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주여, 자기도 모르게 주여,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주님, 그런데 저는 왜 이럴까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요? 그런데 제 모습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저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신방을 하면 이제 직장 생활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바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바보가 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으면 감사한데 이게 또 계속되면 어느 순간 무뎌져서 지키고 싶지도 않고 성경책도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진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모세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것은 이제 덧붙여서, 언약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신명기 29장부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덧붙여서 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28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말씀을 2세대들에게 재교육했어요. 그런데 2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전하시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게 29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듣는데요, 28장과는 이제 다른 느낌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를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참 숱한 일들,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자신들이 그런 길을 걸을 거라 예상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민족들이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이런 인생을 걸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고 집값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 누구도 자신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 모압 평지에 앉아 있어요. 이제 앞에 요단강이 보이고 맞은편에는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마주 보면서 하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제 광야 여정이 이렇게 회한처럼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들이 생각날 겁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삶의 여정을 쭉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10년 전, 20년 전,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그때로 돌아가면 또 똑같은 그 결정할 겁니까? 그러면 다 아니라고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광야 여정이 이럴 줄 알았다면 아무도 나서지 않았겠죠. 그런 길을 이제 걸어왔어요. 광야 여정 중에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고 해석이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실까? 도무지 해석도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때는 철없을 때, 사춘기 전에, 중학생, 그때 이해 못했어요. 에이,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젊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갈수록 이해가 돼요. 100번 이해가 됩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이러실까? 그들은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들이 해소가 안 되면 뭘로 바뀌죠? 질문이 의문으로 바뀝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지금 모세로부터 말씀을 다시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걸었던 질문들, 고난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된 채 말씀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마음 한켠에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질문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을 가진 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는 다 알아요? 모세는 지금 다 알아서 통달해서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확고부동하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도 몰라요. 모세도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고 또 하나는 나타난 일입니다. 근데 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새번역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타난 게 있어요. 그거 뭐죠?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에 몰두하지 말고 거기에 파고들다가 인생 허비하지 말고 시간 다 쓰지 말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자. 그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이 감추어진 일,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기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지겠죠. 네,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자,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이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눈앞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드디어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역사 속에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하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합니다. 이 로마 황제들은 정말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이질적인 기독교 집단이 로마 사회 안에서 점점 확장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까? 네,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주시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답을 주시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늘 모세가 한 말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때나 시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매정하게 들리기도 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에겐 관심이 별로 없으시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막 큰 일에만 관심 있으시고 나의 어떤 삶의 소소한 문제들은 별로 관심 없으시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 없으십니까? 우리의 일들에 대해 눈을 감고 무심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 나 바쁘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하고 계신 게 지금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인정하라는 걸까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라.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지금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비전이 있으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화두가 뭔지가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애매한고 있는 이 당면한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돈 벌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이 생각보다 지키기 쉽다. 모세가 아니야, 생각보다 지키기 쉬워,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말장난하는 거죠. 모세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감추어진 일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기에 매우 가깝다.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는, 물어도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신 그 일들,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감추셨고 우리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니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해서 우리에게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라고 질문할 때 그냥 이렇게만 답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아무 의미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인생인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었다. 나는 그렇게 너를 향한 사랑을 증명했다. 그냥 이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말씀들은 그저 규칙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물론 맞지만 이런 단순한 규칙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 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30장에도 읽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디서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는 그곳에서, 현실과 말씀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의 행복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선교지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화두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 한 적이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왔어요. 크게 세 가지가.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직장. 세 번째가 뭘까요? 삶과 현실의 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그 자리에 두시고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선한 청지기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을 이끄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노래한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출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출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결핍과 어떤 연약함을 마주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직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주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